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서 거대한 AI 제국을 건설했는데 경쟁자가 여러분 코드를 다 뜯어고칠 필요도 없이 그냥 URL 주소 하나만 딱 바꿔서 고객을 뺏어간다면 기분이 어떻을 것 같나요?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건 진짜...
그렇죠. 헐값에 비즈니스를 다 뺏기는 거니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을 쫙 종합해보면 그 미국 실리콘밸리가 아주 굳건하게 쌓아올렸다고 믿었던 AI 패권 성벽에 지금 심각한 균열이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동안 우리는 약간 이 AI 기술 경쟁을 아주 깔끔한 육상 트랙 위에서의 경주라고 생각해왔잖아요.
선두주자인 미국이 막 앞서 달리고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그 뒤를 쫓아가는 그런 명확한 구조였죠.
네. 그런데 오늘 해부할 자료들을 보여주는 현실은 그 육상 트랙 자체가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꼬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 밀도 높은 1일 브리핑 보고서는 그 김경진 변호사, 전 국회의원이시죠. 이분이 제공하고 직접 핵심 코멘터리까지 작성해 주신 자료입니다.
네, 이 자료가 특별한 이유가 단순히 최신 기술 스펙만 막 나열한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 기술이 글로벌 규제나 실무 비즈니스에 어떤 연쇄 폭발을 일으키는지 그 법률가이자 정책 전문가의 시선으로 꿰뚫어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AI 패권 구도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끝까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당장 첫 번째로 등장한 기술적 충격파부터가 좀 심상치 않은데요. 중국의 문샷 AI라는 기업이 키미 K3라는 새로운 AI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네.
근데 이 파라미터 규모가 무려 2조 8천억 개예요.
이게 사상 최대 규모의 오픈웨이시거든요. 와, 2조 8천억 개요. 오픈 AB트면 그 모델의 뇌구조라고 할 수 있는 가중치를 외부에 그대로 공개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풀어버린 거죠.
이 2조 8천억 개라는 숫자가 주는 압도감이 엄청난데 그 제공해 주신 자료를 보면 이걸 모의, 그러니까 전문가 혼합 방식으로 구현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방식이죠.
청취자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896명의 각기 다른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거대한 빌딩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네네, 아주 거대한 빌딩이죠.
근데 여러분이 질문을 딱 하나 던질 때마다 그 빌딩 전체의 불을 다 켜고 896명을 전부 출근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기세가 감당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파산하겠죠.
네. 대신 질문 성격에 딱 맞는 16명의 전문가 방에만 불을 켜서 일을 시키는 그런 구조인 거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그게 바로 거대 언어 모델들이 지금 맞닥뜨린 그 엄청난 비용의 한계를 돌파한 핵심 메커니즘이거든요.
모델의 지식 총량은 2조 8천억 개 규모로 거대하게 키워두고
네. 실제 연산을 할 때는 딱 필요한 신경망 일부만 활성화해서 컴퓨팅 비용을 극적으로 낮추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이 기술의 완성도랑 발전 속도입니다.
그렇군요. 객관적인 지표를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 이 키미 케이스가 그 웹앱을 생성하는 코딩 테스트 아레나에서는 앤스로픽의 클로드 5를 꺾고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코딩에서는 이겼죠.
근데 또 종합적인 출연 성능 면을 보면 여전히 5나 그 오픈 AI의 GPT 5.6 소울 같은 미국 최상위 모델을 막 뛰어넘지는 못했단 말이죠.
네, 아직 그 종합 1등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종합 1등도 아닌 이 모델의 등장이 대체 왜 미국 프론티어 랩들에게는 엄청난 공포로 다가오는 건가요?
그게 영국의 AI 안전연구소가 내놓은 평가에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이 키미 K3의 등장으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오픈웨이트 기술 격차가 확 줄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줄었나요?
기존에는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이게 단 4개월에서 7개월로 줄어들었다고 진단을 했거든요.
4개월에서 7개월이요? 와, 반년도 안 되는 시간이네요.
맞아요. 이 시간차가 정말 치명적인 게 그 미국의 선두 기업들이 수천억 원을 막 들여서 새로운 모델 학습시키고 안전성 테스트 다 거쳐서 시장에 딱 출시를 하잖아요.
네, 엄청난 시간도 돈이 들죠.
그런데 불과 반년도 안 돼서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내는 중국의 오픈웨이트 모델이 심지어 공짜에 가까운 가격으로 확 풀려버린다는 뜻이니까요.
와, 진짜 끔찍하네요.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 인공지능 대회 현장을 보면 이 추격전이 더 노골적이던데요.
네, WIIC 행사 말씀이시죠?
네네. 거기서 미니맥스 같은 중국 기업들이 일제히 막 2조 파라미터급 플래그십 모델 개발을 선언했잖아요. 이거 가만히 보면 엔스로픽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엔스로픽의 이원화 전략이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업무는 천억 개 수준의 좀 가벼운 모델에 맡기고 고난도 추론은 조 단위 파라미터 모델에 맡기는 거. 그거 완전히 복붙해서 달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선두주자가 엄청난 시행착오를 거쳐서 다 닦아놓은 최적의 효율화 경로를 후발주자들이 그대로 벤치마킹하면서 돈이랑 시간을 엄청나게 아끼고 있는 겁니다.
얌체 같지만 똑똑한 전략이네요.
그렇죠. 결국 이 소프트웨어 기술의 장벽이라는 게 생각보다 방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사실이 지금 증명되고 있는 셈이에요.
네. 하지만 이 2조 8천억 개의 거대한 뇌도 결국 그걸 담을 몸이랑 먹여 살릴 엄청난 칼로리가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컴퓨팅 파워랑 하드웨어 말씀이시군요.
네. 그게 없으면 그냥 허공에 코드 뭉칠 뿐이니까요. 여기서 아주 기묘한 현실의 물리적 거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먼저 로봇 이야기부터 할까요?
네. 이번 상하이 대회에서 아지봇이라는 업체가 휴머노이드 로봇 4종을 딱 공개를 했는데요.
맞아요. 그중에서도 A3 울트라봇의 스펙이 정말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네. 풀사이즈 모델이죠. 엔비디아 토어칩을 내장해서 외부 서버 연결 없이 자체적으로 엄청난 연산을 돌려버리거든요.
와, 서버 없이 자체 연산을요? 게다가 전원을 안 꺼고 배터리를 막 갈아 끼우는 핫스왑 기능으로 8시간을 연속 작동한다면서요?
맞아요. AI가 드디어 그 데이터 센터 모니터를 뚫고 나와서 물리적 공간을 막 돌아다닐 하드웨어적 준비를 끝낸 겁니다.
진짜 영화 같네요. 근데 사실 저를 훨씬 더 혼란스럽게 만든 소식은 따로 있어요. 아까 그 로봇보다 더 충격적인 루머가 하나 있었잖아요.
아, 그 메타랑 엔스로픽 사이의 컴퓨팅 임대 협상 루머 말씀이시죠?
네. 메타가 무려 14조 원, 그러니까 100억 달러어치의 데이터 센터 연산 용량을 엔스로픽에 2년간 빌려준다는 내용인데 솔직히 제 상식으로는 이게 완벽한 자살행위거든요.
그렇죠. 겉보기엔 좀 황당하죠. 메타는 오픈소스 진영이고 엔스로픽은 클로드를 앞세운 완전 경쟁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AI 시장 파이를 두고 혈투를 벌이는 적군한테 그것도 모델 학습에 가장 필요한 이 핵심 자원인 연산 능력을 14조 원어치나 내어준다뇨.
네. 남는 서버라고 해도 좀 이상하긴 하죠.
내 목을 조를 칼을 벼리라고 숫돌을 공짜로 아니 빌려주는 격 아닙니까? 도대체 메타 수뇌부의 대차대조표에는 뭐가 적혀 있길래 이런 미친 거래를 하는 건가요?
이게 표면적인 기술 경쟁 구도로만 보면 진짜 자살행위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의 재무제표를 깊이 들여다보면 거대한 자본 지출, 즉 그 캐펙스의 딜레마가 보입니다.
자본 지출의 딜레마요?
네, 지금 최상의 AI 모델 하나를 학습시키려면 수만 개의 GPU를 연결한 거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이 인프라 구축 비용이 조 단위를 그냥 훌쩍 넘어갑니다. 아무리 메타라도 그 현금을 끝없이 태울 수는 없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모델 학습이라는 게 1년 365일 내내 풀 가동되는 게 아니에요. 학습이 딱 끝나고 다음 세대 모델을 준비하는 그 수개월 동안은 그 엄청난 서버가 그냥 놀게 됩니다.
아, 그 놀고 있는 기간 동안 서버 유지비랑 감가상각비가 그냥 허공으로 막 날아가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유효 연산 능력을 차라리 시장에 임대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보도된 조건을 보면 월 단위 결제에 조기 종료 옵션까지 붙어 있거든요.
오,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이네요. 엔스로픽 입장에서는 어때요?
엔스로픽은 직접 그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당장 데이터 센터를 짓는 대신에 필요한 타이밍에 딱 필요한 만큼만 컴퓨팅을 렌털해서 쓰는 거죠.
그럼 메타는 그 렌탈비로 막대한 현금을 챙겨서 다시 자기들 다음 세대 인프라에 재투자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서로의 니즈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아, 듣고 보니까 이것 좀 삼득한데요. 저는 AI 산업이 순수한 지능이나 막 소프트웨어의 경쟁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자본이 오가는 무슨 초거대 데이터 센터 부동산 임대업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자본의 논리가 기술 경쟁의 논리를 완전히 압도하는 현장이죠. 지금 실리콘밸리 빅테크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경쟁사 AI 성능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당장의 인프라 유지 비용으로 인한 현금 고갈 리스크인 거예요.
와, 뇌를 복제하는 속도는 미친 듯이 빨라지는데 정작 그 뇌를 구동할 물리적 인프라는 국경이나 적군을 안 가리고 철저히 자본의 논리에 따라 거래되고 있네요.
그렇죠. 기술과 자본은 이렇게 막 섞이고 국경을 넘나드는데 정작 이 거대한 힘을 통제해야 할 규칙의 세계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네, 아주 높고 견고한 장벽을 치면서 반으로 딱 쪼개지고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규제의 파편화 현상이죠.
맞습니다. 다시 상하이로 가볼까요? 여기서 무려 29개국이 모여서 세계 인공지능 협력 기구 웨이코라고 하죠. 이 웨이코를 창설했습니다.
네, 본부도 상하이에 두고 유엔 헌장을 따르는 독립 기구라고 선언을 했죠.
심지어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까지 개막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글로벌 AI 시장 룰을 세워왔던 미국이랑 유럽연합 주요국들은 쏙 빠져있단 말이죠.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만 대거 참여를 했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를 정치적, 외교적 가치 판단을 다 배제하고 오직 비즈니스 관점에서만 봐야 해요. 세계 시장을 무대로 띄어야 하는 다국적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거든요.
아, 바로 이 지점에서 김경진 변호사의 보고서 코멘터리가 아주 날카롭게 사안의 본질을 짚어내고 있죠.
네, 뭐라고 하셨죠?
미국과 EU가 빠진 채 29개국이 별도 기구를 세웠다는 것은 AI 규제가 단일한 국제 표준으로 수렴되지 않고 진영별로 완전히 갈라질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게 바로 기업의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2배, 3배로 폭증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네.
한국 기업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미국이랑 유럽의 아주 엄격한 AI 안전 기준, 저작권법을 다 통과한 훌륭한 AI 의료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고 쳐보죠.
아주 훌륭한 제품이네요.
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를 웨이코 가입국인 동남아시아나 남미 쪽에 수출하려고 딱 보니까 그쪽 규제기구에서는 완전히 다른 데이터 투명성 기준이나 윤리 알고리즘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기존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팔 수가 없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알고리즘 뼈대부터 다시 짜야 할 수도 있어요. 제품 개발하는 비용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각기 다른 규제 관할권에 맞춰서 시스템 분리하고 인증받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게 되는 겁니다.
다국적 비즈니스 확장성에 어마어마한 제동이 걸리는 거군요.
네, 실무자들에겐 정말 악몽 같은 상황이죠.
시선을 한국으로 좀 좁혀볼까요? 당장 한국 시간 기준으로 이틀 뒤인 7월 21일부터 한국에서도 AI 기본법이 전면 시행되잖아요.
네, 아주 큰 변화죠. 뭐 고용량 AI 기준이라는 것도 생기고 투명성 의무도 생긴다고 하니까 실무자들은 당장 이거 과태료 받는 거 아니야 하면서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규제 시행 초기에는 늘 있는 패닉이죠. 근데 정부가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둔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아,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김경진 변호사 역시 이 1년의 시간을 단순히 과태료 피하기 위한 유예 기간으로 보면 안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해자를 아주 깊게 파는 골든타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그 1년 동안 무얼 준비해야 합니까?
첫째로는 우리 회사가 개발하거나 외주로 도입해서 쓰는 AI 시스템이 법에서 규정하는 그 고용량 AI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판정 기준부터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기준이 틀어지면 나중에 모델 전체를 트도 고쳐야 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둘째로는 이번 시행령에 새롭게 포함된 AI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방지 로직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나 농업인 같은 분들이요.
아, 우리 AI가 이분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시스템적 투명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증명할지 지금부터 컨설팅 받고 방어 논리를 문서화해둬야 해요. 그래야 경쟁사가 규제에 딱 발목 잡힐 때 우리는 치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정말 실질적인 조언입니다. 자, 거시적인 지정학적 룰 분열부터 한국의 법 시행까지 쭉 짚어봤는데요. 이제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다시 우리 책상 위,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 업무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초반에 미국 턱 밑까지 추격했다고 말씀드렸던 그 키미 K3 말입니다. 이거를 실무에 도입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막 밑바닥부터 다시 깔아야 하는 건가요?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완전히 새로 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URL 주소 하나만 딱 바꾸면 되거든요.
진짜 주소 하나만요?
네. 전 세계 수많은 개발자들이 이미 OpenAI가 제공하는 개발 도구, 즉 SDK를 기반으로 회사 앱이나 내부 시스템을 다 구축해뒀잖아요.
기반이죠.
근데 키미 K3는 이 환경이랑 완벽하게 호환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개발자가 기존 코드 수렉줄을 뜯어고칠 필요가 전혀 없이 그 데이터가 향하는 종착지인 URL 엔드포인트만 OpenAI 서버에서 문샷 AI 서버 쪽으로 살짝 바꿔주고 API 키만 입력하면 끝납니다.
와, 그건 OpenAI의 입장에서는 너무 공포스러운 일 아닌가요? 수년에 걸쳐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개발자 코드 한 줄 수정에 너무 무력하게 뚫려버린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고객의 전환 비용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뜻이니까요. 게다가 성능도 무시 못합니다. 이 킴의 케이스트리가 한 번에 기억하고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컨텍스트 길이가 100만 토큰에 달하거든요.
100만 토큰요? 그게 어느 정도 분량이죠?
두꺼운 책 수십 권 분량의 텍스트를 한 번에 딱 읽고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대박이네요. 비용은요?
더 놀라운 건 비용입니다. 이 100만 토큰을 입력하는 캐시 비용이 고작 $0.3밖에 안 해요.
단돈 400원 수준으로 수십 권 분량의 문서를 다 읽힐 수 있다고요? 와, 여기서 김경진 변호사가 남긴 두 번째 핵심 코멘터리가 아주 강력한 실무적 솔루션으로 연결되네요. 왜 로펌이나 기업 법무팀이 이 오픈AI 모델에 집중해야 하는가?
네, 바로 그 부분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의문이 들어요. 비용이 싸고 연동하기 쉬운 건 알겠는데 법무팀 책상 위에 있는 문서들이 그냥 텍스트가 아니잖아요. 완전 대외비 계약서나 민감한 판례들인데.
그렇죠. 유출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이런 기밀 문서를 중국 기업 서버로 전송한다는 건 보안상 절대 허락될 수가 없는 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오픈웨이트의 진가가 발휘되는 건데요. 오픈웨이트 모델은 우리 데이터를 저쪽 클라우드 서버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모듈의 가중치 파일 자체를 우리 회사 서버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아하, 다운로드를 받아서 쓴다고요?
네, 인터넷 랜선을 그냥 뚝 끊어버린 완전히 폐쇄된 사내망 안에서 2조 8천억 개의 똑똑한 뇌를 직접 띄워놓고 구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 내 데이터를 외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아주 똑똑한 외부 AI를 우리 집안으로 납치해와서 오프라인으로 쓴다는 개념이군요?
네, 아주 정확합니다. 김경진 변호사 통찰대로 보안 때문에 챗GPT 같은 거 도입 망설였던 법무법인이나 대기업 법무팀에게는 패러다임을 바꿀 엄청난 무기가 생긴 거죠.
외부 유출 위험이 0%니까요.
그렇죠. 100만 토큰짜리 모델에 수백 페이지 계약서 딱 던져주고 독소 조항 세 가지만 찾아내고 과거 판례랑 비교해서 요약해줘. 이거 수십 번 반복시켜도 추가 비용이 거의 안 되는 꿈의 환경 열린 겁니다.
와, 실무자들에겐 정말 짜릿한 유레카 모멘트네요. 하지만 뭐 세상에 완벽한 마법은 없잖아요. 분명 주의해야 할 리스크도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죠. 바로 할루시네이션, 그러니까 환각현상입니다. 기가 막힌 거짓말을 지어내는 현상인데요. 아무리 키미 케이스리가 뛰어나도 종합 추론 능력은 아직 미국 최상위 모드를 못 따라잡았다고 했잖아요.
네, 1등은 아니라고 하셨죠?
만약 실무자가 이 로컬 AI가 요약해준 판례 번호나 계약서 분석을 인간의 눈으로 꼼꼼히 교차 검증하지 않고 그냥 복사해서 법적 서면에 제출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우, 수백억 원짜리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겠죠.
맞습니다. 폐쇄망에서 돌아가는 거대 언어 모델은 며칠 밤을 세워도 지치지 않는 아주 가성비 좋고 똑똑한 인턴일 뿐이에요.
인턴이군요?
네. 그 인턴이 가져온 결과물에 최종적으로 도장을 딱 찍고 책임의 무게를 감당하는 건 여전히 우리 인간 실무자의 몫이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통찰력 있는 분석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쭉 해부한 이 자료들을 연결해 보니까 이 산업을 관통하는 거대하고 모순적인 역설이 딱 하나 보이는 것 같아요.
역설이요?
네, 한편에서는 오픈웨이 방식이나 막 API 코드 한 줄 공유 이런 걸로 AI 기술 장벽이랑 물리적 국경이 형체도 없이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2조 8천억 파라미터의 지능이 단돈 몇백 원에 우리 책상 위로 배달이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웨이코란 서방 진영의 대립처럼 이 지능을 통제하려는 인간의 규칙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면서 거대한 이데올로기 장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술은 하나로 연결되려고 폭주하는데 규제는 끝없이 쪼개지는 기묘한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이 흐름 속에서 비즈니스의 리스크와 또 새로운 틈새의 기회를 동시에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 쪼개진 규칙의 틈새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만의 데이터를 쥐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자만이 다음 세대의 경쟁력을 갖게 될 겁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자, 이번 시간 심층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뇌리를 자극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확인한 것처럼 AI 규제 거버넌스가 서구권 규칙 그리고 웨이코 진영 규칙으로 완전히 쪼개져서 굳어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몇 년 뒤에 미국의 가치관과 윤리 기준으로 학습된 AI 봇이랑 저기 상하이의 본부를 둔 웨이코 기준으로 학습된 AI 봇이 자율주행차의 인명보호 우선순위나 다국적 계약 분쟁을 두고 토론을 벌인다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와,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네,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었다는 AI조차도 결국 어떤 진영의 데이터를 먹고 어떤 규제를 받았냐에 따라 완전히 상반된 두 개의 정답을 내놓고 충돌하는 시대. 여러분이 속한 산업 현장에서는 이 분열된 두 개의 인공지능을 어떻게 조율하고 대비해야 할지 이번 주말 동안 한번 깊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끊임없는 탐구와 배움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같은 주제권의 다른 방송, 중국 AI 로봇 반도체 브리핑도 애플 팟캐스트에서 함께 팔로우해 주세요.